예, 오늘 본문에서는 모아방 시폴의 아들 발락이 그 이스라엘의 행군 소식과 이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모압 땅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이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발락은 부월의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는 사해 북쪽에서 얍복강 근처까지 형성된 거대한 평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최종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수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군대를 재검열하고 율법을 거듭 선포하면서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 모세는 죽어가면서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이것은 여리고 맞은편에 해당됩니다. 여리고는 요단 서쪽으로 약 8km 지점으로 예루살렘 동북에 29km에 위치한 큰 성읍이었습니다. 대단히 기름진 땅으로 기름진 숲을 지닌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최초의 가나안 성읍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와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와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요단강을 앞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그 이름 뜻이 약탈자, 파괴자로 그는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남왕국 시온의 왕과 또한 아모리 북왕국 옥의 그 왕을 초토화시켰다라는 일을 친히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락과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묘책을 찾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하여서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용 인원만 60만 명이었고 200만 명가량의 인구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위세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방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한 이 묘안을 찾던 발락은 아카바만 동북쪽의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마술과 복술로 여러 왕실과 교류하면서 이방의 정보와 신문물을 전해주던 이 무역상들이었습니다. 위경에 처했던 발락은 그들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 지역에 가장 탁월했던 복술자를 한 사람 소개해 주게 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였던 이 발람을 이 발락 왕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락은 사자를 보내어서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고향이 부돌입니다. 이 부돌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바로 갈대아 지역에 있던 유프라테스 강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서 이 발람이 있는 지역까지는요 거리가 약 640km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대아 지역은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 부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올이라는 이름 뜻은 멸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발람의 이름 뜻은 탐닉하는 자, 물질을 탐닉하는 자라는 뜻이죠. 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의 예언자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예언자의 이름과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운명을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했던 그의 성격과 행적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이름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로 이 복술가라 하는 것은요 점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이방의 신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무당과 같이 신내림을 받기도 하였고 점을 치기도 하였고 또 이 저주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이 복술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고 모압 왕 발락의 청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책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발락왕이 사신을 통해서 발람에게 요청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주술과 주문, 즉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큰 피해를 끼치도록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이죠.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사람들은 이교의 각종 점술과 마법, 이 박수와 복수를 통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발락은 발람에게 이 복술의 예물을 이 사신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 복술의 예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 점을 치면 뭘 주죠? 가보셨나 봅니다. 예, 점을 치면 복채를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진귀한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복채를 주는 것이죠. 이 복술가 발람은 여러 민족 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하늘과 땅에 거하시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를 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바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기도가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 이 시간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복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 우리만 복을 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아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사단의 권세와 힘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세상적인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그 총동원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공격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효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약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공격과 공략이 통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강하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힘과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역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복수를 그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2차로 또 발락은 더 높은 고귀한 귀족들을 보냅니다. 이에 발람은 18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잖아요. 상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과 은을 내게 줄지라로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금과 은을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과 은을 받아서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 발람은 다시 한번 신탁을 또 행합니다. 한편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탁을 거역하며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저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못하셔서 발람의 소원대로 그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술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서 이 악한 종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행악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신학적인 얘기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발람의 나귀 사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낮 이 미물인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과 정욕의 눈이 먼 술사 발람은 영적 무감각으로 저주와 심판의 상황에 직면하고도 이를 깨닫지 못했는데 나귀보다 못한 멸망당하는 자의 우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악을 행하여서 한낱 미물인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에 발람은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목도하게 됩니다. 심판의 사자를 목도한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며 공포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이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 발람이 노하여 때렸던 나귀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자 했던 그 근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물질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발락의 이 모습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그대로 또다시 허용하십니다.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서 드디어 발람과 발락이 조우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또다시 발락은 물질과 명예로 술사 발람을 유혹하며 회유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을 통해서 탐욕과 탐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악한 왕과 물질에 현혹되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그 잘못되어 있는 이 복수자의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행하는 믿음의 자녀를 향한 이 공격의 패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